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UG.com
일본 애니메이션계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는 말했습니다. 크리에이터는 최신식 컴퓨터를 뚝딱거리는 방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된 것들이 쌓여있는 방에서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희 미술관, 오늘은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며 애니메이션을 만들던 지브리 스튜디오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을 만나볼까요? 침대의 미술관 47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침대의 미술관 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대의 미술관 진입니다.
네, 침대의 미술관 코넬입니다.
네, 저희가 또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였네요.
네.
아, 우리 맨날 오랜만인 것 같은데. 요즘 들어 뭐 녹음을 자주 못했었으니까.
그렇죠. 뭐, 추석도 있고 각자 개인적인 사정들도 있고 해서
그랬었죠.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다들?
다들? 저는 집에 갔다 왔어요.
집에 나오셨어요?
대구에 갔다 왔어요.
그럼 그동안은 집에 안 들어가고.
아니 나 살잖아. 본가에 내려간 거지, 본가에.
본가에. 되게 오랜만에 갔겠네요?
오랜만에 갔었고, 가서 그걸 봤어요. 그, 대구미술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장, 샤오강이라는 중국 작가의 전시를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 예전에 그 쿠사마 야요이도 서울에서 전시하기 전에 대구에서 먼저 전시를 하고, 서울에서 전시를 하더라고요. 아마 장세화강도 이제 전시가 곧 끝났으니까 서울에서도 전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로 미술관은 서울에 많이 모여있는데 지방에서 좀 괜찮은 미술관들 중에 대구 미술관이 있더라고요. 좀 괜찮은 전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거기서 규모도 되게 큰 편이고요. 가천 미술관이랑 좀 비슷한 정도? 그래서 이렇게 굵직 생긴 지도 얼마 안 돼서 굵직굵직한 전시를 하더라고요.
나라님은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동안 계속 집에서 쉬면서 물리치료 받고 그랬었는데 이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다리도 이제 뭐 예쁜 양말도 신고
한간의 소문에 그 돌잔치에 가서 노래를 불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가?
한해의 돌잔치에서?
네, 아니 맨 처음에 그 사회자분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노래를 부르면 되는데 저한테 노래를 시킨 건 아니었어요. 립싱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립싱크를?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게 또 처음이라서 제가 당황해가지고 저 정말 처음에 립싱크를 하다가 그래도 생일이니까 노래를 불러야지 하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냥 제 목소리가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노래를 줄이고
노래 뭐 불렀어요?
아니, 생일 축하 노래였어요.
생일 축하 노래? 봤어야 되는데 나라가 또 시키면 잘하거든. 막 빼면서도 이렇게 시키면 다 해.
시키면 다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의 첫 코너죠. 지니님이 준비해주신 베개베고 전시 듣기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스튜디오 지브리 입체조형전이라는 전시를 들고 왔어요. 이게 평소에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그런 아트적인, 작품적인 전시라기보다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가벼운 전시에 가까워요. 전시장은 용산에 있는 아이파크몰 6층 특별전시관에서 전시되고 있고요. 2014년 9월 3일부터 2015년 3월 1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꽤 장기간 전시하는 것 같아요.
네, 기간은 충분히 남아있으니까 뭐 시간이 될 때 그쪽에 일이 있을 때 가서 보면 좋겠네요.
이 전시 같은 경우는 그 영화 애니메이션이 개봉했던 당시에 어떤 입체 조형물을 만들었던 것을 가지고 애니메이션 세상 속에 있던 그 장소를 그대로 재현해놓은 그런 전시예요. 그래서 딱히 제가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여러분이 직접 가셔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이번 친미에서는 스튜디오 지브리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을 중점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브리 스튜디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한국에서 애니메이션을 좀 본다는 사람은 정말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이름이죠.
그렇죠.
우리가 전에도 방송에서도 한번 지브리 레이아웃 전에 옛날에 금지 방송이죠.
금지 방송. 듣지 마.
우리 처음 와서 정말 금지 방송이야.
아니 침대의 미술관이 사실은 다른 방송의 한 코너로 들어가는 방송으로 처음에 기획이 됐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미흡했죠. 첫 방송이기도 했고.
뒤죽박죽하고 헛소리하고. 그렇죠. 나도 못 듣겠는데.
정신
우리 지울까봐 좀.
여러분, 레어 파일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무튼, 그때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그렇죠. 이제 오늘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 스튜디오 지브리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일본의 기업이죠.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아주 손에 꼽히는 기업인데요. 전통적인 2D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스튜디오 지브리는 크게 지브리 이전과 지브리 이후로 나뉘어지는데요. 지브리라는 이름을 갖기 이전에 이 회사는 톱크래프트라는 다른 이름을 가진 회사였어요. 톱크래프트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애니메이션 중에 바람 계곡에 나우시카가 포함되어 있었죠.
아, 생각보다 그게 좀 되게 오래됐네요. 그 애니메이션이.
그렇죠. 나우시카 이후에 지브리 스튜디오로 이름을 바꾸고 대중에게 잘 알려진 뭐 천공의 성 라퓨타라던가 이웃집 토토로, 뭐 마녀 배달부 키키, 그 이후에 유명한 센과치히로의 행방불명 등의 다양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죠.
센과치히로도 너무 재밌고 이웃집 토토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일본 애니메이션을 제가 처음으로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된 그런 영화였거든요. 너무 반갑네요.
그 애니메이션 하면은 일본이 되게 유명한데 지브리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저한테 되게 다른 일본 애니메이션들과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왜냐면 다른 애니메이션들 같은 경우는 진짜 내가 뭔가 음식으로 치면 MSG를 팍팍 뿌린 듯한 그런 자극적인 소재들이 많은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브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정말 베이직하고 고전적인 느낌이 든다고 할까?
맞아요.
다른 일본 애니메이션과는 정말 다른 느낌이 드는 작품들이죠.
약간 동화적인 느낌이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약간 유럽적이기도 하고.
맞아.
그러면서 또 신화적이기도 하고. 묘한 작품들이 많죠. 이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가장 유명한 핵심 인물이 바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인데요. 지브리의 명작들 대부분은 이 감독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없는 지브리는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죠.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눈치채셨겠지만 지브리 애니메이션에는 유난히 하늘을 나는 장면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네요.
천공의 성 라퓨타라던가 이웃집 토토로, 마녀 배달 부키키, 붉은 돼지 등을 보면 전부 다 하늘을 나는 장면이 나오죠. 라퓨타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도시이잖아요. 그리고 나우시카에서는 나우시카가 하늘을 나는 조종사이고 토토로는 사츠키와 메이 자매를 태우고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하늘을 날아다니죠.
그 고양이 버스를 타고.
그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는 치히로가 하쿠가 변해서 된 용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죠. 그리고 붉은 돼지에서는 붉은 돼지 주인공이 비행사로 등장을 하죠.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아버지가 어떤 비행기 회사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었다고 해요. 비행기 회사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라고는 하지만 그 회사의 이름이 미야자키 비행사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약간 가업 같은 게 아니었던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직접 자신이 운영을 하는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 아버지에게서 이제 영향을 받아서 미야자키 하야오는 어떤 비행기에 대한 동경 이런 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지브리 스튜디오의 이름도 2차 세계대전 중에 사용되던 이탈리아의 비행기 이름이었다고 해요. 기블리라는 이름이었는데 일본식 발음이 지브리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어떤 하늘을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영감을 받았고 어머니로부터 영감을 받은 부분도 있어요. 어머니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결핵으로 많이 아프셨기 때문에 병상에 자주 누워 계셨는데 그 작품들에 보면은 토토로에서도 그렇고 어머니가 이제 아파서 누워 계시는
장면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최근에 나온 애니메이션 중에 바람이 분다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그 비행사인 남자 주인공과 몸이 아픈 여자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그 두 인물의 모티브를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가져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미야자키 감독은 고3 때 일본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을 보고 이제 자기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제작자가 되기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사람을 그려본 적이 이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림에 관련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주로 비행기나 전투함만을 그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야자키 감독이 지브리에 들어와서 만든 작품들을 잠깐 읊어드릴 텐데요. 천공의 성 라피타, 이웃집 토토로, 마녀 배달부 키키, 붉은 돼지, 모노노케 히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 벼랑 위에 포뇨, 바람이 분다. 이런 작품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애니메이션 외에도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그 작품들은 이제 지브리의 다른 감독들이 만든 작품들이죠.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비교적 인기가 없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애니메이션들을 잘 살펴보면 주인공들의 대부분이 어린이와 청소년 정도의 여성들이에요. 이게 다른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뭐 소설에서 여성 인물이 등장하는 방식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이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남자 주인공을 주인공으로 쓰지 않는 때에는 어떤 남자 주인공을 쓰면 뻔한 관습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래요. 뭐 예를 들면 성과학의 대결이라든가 이런 결말이 뻔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여성이 주로 주인공으로 등장한 데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페미니스트인데도 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일설에는 지브리 스튜디오의 여성 화장실이 남성 화장실보다 훨씬 더 넓다고 하더라고요.
바람직하네요.
그러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의 특징을 잠깐 보고 지나가실 건데요. 미야자키 감독의 작품에는 전통적인 성과 악의 틀로 나눌 수 없는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뭐 작품에 등장하는 위협적인 인물이 있을지라도 나중에 그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거나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화롭게 이제 변하는 방식으로 변하는 거죠. 어떤 절대적인 악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철학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면 그 모노노케 히메에서 숲을 다 불질르려고 했던 어떤 인물이 있는데 어떤 적대적인 인물이었죠. 주인공과는. 근데 그 인물이 또 한편으로는 몸이 아픈 환자들과 전직 창녀로 일했던 여성들을 돌봐주는 그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절대적인 악은 아닌 거죠. 다른 측면으로 보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입체적인 인물을 그리죠.
그래서 그런 인물들 때문에 지브리 애니메이션이 다른 애니메이션과 다르게 스토리적으로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현실 세계에 그런 절대 악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없을 것 같다고요?
절대 악은
절대 악.
네, 요즘에는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절대 악은 있는 걸로.
저도 얼마 전에 닥치고 연애에서 최근에 올라온 상담이 그거였어요. 화를 삭히는 법.
화를 삭히는 법.
에 대해서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사연을 보낸 거예요. 자기가 뭐 일을 하는데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뭐 작은 일에도 자기가 트집을 잡게 되고 괜히 자기랑 생각이 안 맞으면은 더 자기 의견을 피력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 트러블이 생긴다는 거예요. 화가 나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트러블이 생기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자기도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는데 그 화를 어떻게 해야 삭히는지 삭히게 되는지 거기서 코넬님도 답변을 주셨다고.
근데 제가 뭐라고 답변을 달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근데 제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렇게 거기서 그 글을 제가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 자기가 생각하는 거 이런 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긴 한데
뭐지? 답을 정해놓고 물어본다?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코넬님이 얘기하셨던 거는 그러니까 화를 내는데 화를 삭히는 방법이 아니라 화를 내는 원인을 한번 찾아봐라 이런 그런 거였어. 뜻이었는데 그분은 그 화를 내는 원인을 찾기보다는 그냥 화가 났을 때 삭히는 방법을 딱 그렇게 찝어주시길 바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화를 삭히는 방법은 약간 상대방에 대해서 측은지심을 가져라. 약간 이런 네.
그러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를 화나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도 이런 어떤 인물이 숲을 망가뜨리고 뭐 나무를 다 베어버렸으면은 그에게도 어떤 지켜야 될 가족들이 있고 그거를 베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있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절대 악인에게도 그쵸.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저도 이렇게 약간 어떤 절대적으로 선인 인물이나 절대적인 악인 인물보다도 약간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캐릭터들을 좀 좋아하는데 최근에 제가 본 드라마 중에 미드 중에 왕자의 게임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왕자의 게임 그거 유명하죠. 그
라니스터 가문이 굉장히 그 나쁜 놈들이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걔네들이 왜 그런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작가가 스토리를 잘 짰기 때문일 수도 있죠.
네.
스토리의 힘이란?
스토리의 힘이란? 인물한테서 스토리가 나오는데 인물이 전형적이라면 절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 특징으로 넘어가 보자면 그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만드는 어떤 애니메이션들에는 꼭 환경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일본 민간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섞여서 나온다는 거예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생각해보면 악취가 나는 오무신이 치히로가 일하는 그 온천에 와서 몸을 씻고 깨끗해져서 다시 원래 강의 신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떤 그런 지브리의 환경주의나 아니면 일본의 민간 신앙? 약간 그 샤머니즘 같은 요소를 결합해서 나오는 이야기인 게 지브리의 특징이죠.
그렇죠.
이런 요소들이 다른 애니메이션들과 어떤 차별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매우 신비롭고 그런 느낌? 또 미야자키 감독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전쟁의 반대와 평화주의자적인 입장을 드러내는데요. 모노노케 히메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반전 사상을 드러내고 있죠. 미야자키 감독이 그런 비행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밀리터리 덕후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군국주의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단지 그 비행기를 좋아할 뿐이지 그 미야자키 감독의 작품에서 보면 세계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에서 나왔던 비행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군국자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시대의 둔탁한 비행기의 느낌? 사람이 직접 조종을 하던 비행기의 느낌이 좋기 때문에 자주 그런 비행기를 그리는 것뿐이고 그 실제로 일본이 요새 굉장히 또 보수주의자들이 우파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아베 총리를 들 수 있는데 아베 총리에 대해서 이제 미야자키 감독이 굉장히 강력한 비판적인 주장을 했어요.
네.
잠깐 미야자키 감독이 아베 총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읽고 지나가 볼까요?
미야자키 감독은 아베 총리가 헌법 개정에 대해서 말한 것에 관해서 그의 역사 감각의 부재에 질렸다고 하고 생각이 부족한 인간은 헌법 같은 것을 건드리지 않는 게 낫다고 직격탄을 날렸어요. 또 일본의 보수 우익 인사들이 전쟁 전에 일본은 나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하고 위안부 문제도 각기 민족의 자긍심 문제이므로 분명히 사죄하고 제대로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어떤 지식층이 함부로 말하기 힘든 요즘 같은 분위기를 생각해 볼 때 이런 주장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또 한편으로 놀랍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입장에선 바람직하지만 일본에서 그런 주장을 쉽게 하지 못할 분위기일 법도 한데 역시 또. 거장은 다른 것 같아요.
소신이 있고
소신이 있는 분이세요. 근데 이런 발언들을 생각해보면은 평화주의자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자위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이렇게 미야자키 감독은 자기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만들어 갔는데요. 미야자키 감독이 만든 작품 중에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한 작품은 모노노케 히메와 센과치히로의 행방불명이 아닐까 싶어요. 모노노케 히메는 일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타이타닉 이전까지는 일본 최고 흥행작이었다고 합니다. 센과치히로의 행방불명은 2002년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금공상을 수상했고 현재까지도 일본 애니메이션 최고 흥행작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미야자키 감독이 지브리에서 큰 역할을 담당해왔기 때문에 지브리 하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만을 떠올리는데 사실은 지브리의 다른 감독들도 많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아들 미야자키 고로도 있었어요. 애니메이션계의 거장인 아버지를 의식해서 어떤 반항심으로 아버지와 같은 길을 가지 않겠다며 어떤 일을 했냐면 처음엔 정원을 닫는 일을 했답니다. 아버지와 다른 길을 가겠다고 뭐 경영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정원을 닫는 일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일본은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몇 대를 거쳐서 한 가지 분야에서 장인이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진짜 별거 아닌 우동집이라도 몇 대에 걸쳐서 한다든가.
맞아. 뭔가 그런 장인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집안의 대를 이어서 이제 아들들이 가업을 이어받는 게 있는데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굳이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같이 회사를 운영하는 다른 사장이 이제 아들이 이어받는 게 좋지 않은가 싶어서 아들에게 게드 전기라는 애니메이션의 스토리보드를 좀 짜보라고 시킨 거죠. 근데 그거를 보고 괜찮다 싶었는지 미야자키 고로를 감독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자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애니메이션계에 들어온 거죠. 완전 낙하산.
그러게요.
모르겠어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아들이 하기를 원했는지 어떤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고로 감독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만큼 그렇게 재능이 뛰어나지도 않았고 경험이 많은 감독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게드 전기를 이제 만들어서 시사회를 열었는데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그 게드 전기를 보다가 다 끝나지도 않은 애니메이션을 놔두고 뛰쳐나갔다고.
이런 되게 상처가 되겠네요.
그렇죠.
결국 흥행을 하진 못했던 건가요?
그렇죠. 사실 그 약간 조롱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만든 최악의 영화상 시상식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게드 전기가 이제 거기에서 최악의 영화와 최악의 감독상을 동시에 수상한 영광을
몰랐어요.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원작자가 그 시사회에 와서 아 이거는 고로 감독의 작품이고 뭐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해서 고로 감독은 그게 칭찬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후 그 원작자의 홈페이지에 그 작품을 매우 까는 내용이 많았다고 해요. 또 한번 고로 감독은 그렇게 상처를 입고 그렇게 되었다고 하죠.
근데 아버지가 워낙 유명한 감독이니까 비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유명한 존 레논의 아들이 샨 레논. 샨 레논도 그런 케이스죠.
그쵸.
아버지가 워낙
유명하니까
그 사람의 음악은 제가 듣기엔 좋거든요. 이제 좋거든요. 그렇게 많이 묻히게 돼서 다 유명하긴 하지만.
그렇죠. 이렇게 지브리는 미야자키 감독을 빼고는 생각을 할 수 없는데 미야자키 감독을 이을 만한 적절한 후계자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미야자키 감독은 바람이 분다를 마지막으로 감독으로서는 이제 공식적인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뭐 은퇴를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왔다 갔다 번복이 많았어요. 은퇴를 했다가 뭐 다시 돌아왔다가
맞아.
그랬는데 이제 완전히 은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지브리 산에 있는 유치원인 곰세마리 집의 원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잘 어울려.
굉장히 색다른 행보죠.
근데 잘 어울려요.
근데 이게 원장이 될 법도 한 게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사실은 어린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꼭 자기가 만드는 애니메이션의 주인공도 무조건 어린이나 청소년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사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어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론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 세계가 이렇게 환경적으로 오염이 돼가고 있거나 뭐 세계 평화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이러다가 뭐 완전 파멸할 거야 뭐 이런 아, 느낌?
맞아.
근데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런 입장을 강요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아이들에게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가 봅시다 뭐 이런 어린애들에게는 희망을 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시죠. 그렇게 곰 세 마리 집의 원장이 되어서 이제 살아가고 계시고요. 미야자키 감독이 은퇴한 지금 지브리는 뭐 문을 닫는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지브리는 더 이상 뭐 애니메이션을 만들지 않는다는.
그치만, 최근에 기록도 보면은 흥행에 실패한 케이스들이 그쵸. 많았죠.
최근에 만든 작품들이 그렇게 이제 흥행을 하지 못했어요. 제일 최근에 나온 게 카구야 히메라는 그 일본 설화 속에 나오는 어떤 달의 공주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 스토리가 이제 그런 스토리에 애니메이션이 나왔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세태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부재에도 있겠지만 요즘 애니메이션들은 대부분 제작비를 아낄 수 있는 3D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든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약간 효율적인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식으로 계속 바뀌고 있죠.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그런 어떤 최첨단 기술이나 이런 걸 좀 혐오하시는 분이고 약간 장인적인 정신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2D 애니메이션이 한 장 한 장 그려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정말 그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배경에 나오는 소품까지 신경을 쓰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제작비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제작비를 그런 그리는 곳에 써야 되니까 스토리 쪽에 돈을 많이 못 쓰는 거예요. 3D 애니메이션 쪽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픽사 같은 곳에서는 정말 스토리에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다른 픽사 같은 회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하긴 요즘 보면은 그 개봉하는 것들 보면 트렌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그
겨울왕국,
겨울왕국이랑 드래곤 길들이기 같은 그런 트렌드의 스토리가 나오고. 근데 저는 스토리적으로도 옛날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들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물론 재밌긴 하지만은.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지브리는 더 이상 애니메이션을 생산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전환을 한 거예요. 그 생산부에 있는 직원들이 계약 만료로 다 이제 나가고 이제는 그 지브리에서 만들었던 애니메이션들의 판권을 관리하는 회사로 이제 전문적으로 바뀐 거죠. 아예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죠.
네, 되게 아쉽네요, 진짜.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하던 지브리 스튜디오가 이제 점차 시대의 뒷길로 이제 들어서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고전적으로 남아있는 작품들을 입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지브리 입체조형전 가보시길 권하겠습니다.
네. 사진 찍고 놀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 트리가트처럼 그쵸?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아까 잠깐 사진을 봤는데 네. 그 가오나 씨가 이렇게 기차에 앉아 있는 풍경 있잖아요.
그쵸.
그 풍경이 그대로 이렇게 조형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현실 약간 우리가 그렇게 뭔가 상상 속으로만 만나던 장면들을 현실에서 약간 체험해 볼 수 있는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니님이 준비해 주신 코너 잘 들어봤고요. 네. 이번에는 코넬님이 준비해 주신 네. 예술가 입을 덮어주기. 시작해볼까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는 네덜란드 설치 미술 예술가 프로렌테인 호프만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아, 네네.
네, 좀 이 내용도 약간 동화적인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분들의 작품들을 보면은 초대형으로 작품들을 만들어서 작품을 전혀 의외의 장소에 의해서 전시를 하시는 분이신데요. 보통 대형 예술품 작품이라고 하면은 뭐 그 청계천에 있는 그
소라
모양처럼 좀 난해하고 어렵 있고 기하학적인 모양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 청계천에 있는 소라 모양이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사실 되게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거든요.
아, 맞아, 맞아. 엄청 비싼 가격을 주고.
지금은 생각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근데 이 작가분의 작품들은 귀엽고 발랄하고 유쾌한 작품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은 좀 당황스러운 작품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사진을 그냥 여러 개 한번 보고 있는데요. 사진들을 보면 오리, 토끼, 하마 등 아이들이 좋아할 법한 귀여운 동물 캐릭터를 초대형으로 확대를 시켜 전혀 의외의 장소에 놓는 작업을 하시는데요. 그의 작품들은 사람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즐겁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목표라고 하세요. 처음에는 일상에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로 작품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는 치유와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볼 작품은 옥토끼 많은 작품인데요. 사진을 한번 볼게요.
초대형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초대형이라고 말하기는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집채만한 토끼가 있네요. 토끼가 누워있는데 꼬꼬마 동산처럼 이렇게 동산 모양으로 생긴 집에 이렇게 기대서 누워있어요. 이렇게 햇볕을 쬐면서 이렇게 몸을 말리고 있는 듯한
대자로 그냥 누워있죠.
그렇죠. 완전 편해 보여요.
예, 이 작품은 옥토끼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대만의 타오 위안 랜드 아트 페스티벌에서 선보인 작품이라고 해요. 그 나라마다 추석을 기리는 행사의 기념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작품은 비바람에 강한 방수종이 및 나무 스티로폼 등으로 만든 초대형 토끼로 언덕에 기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만화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귀여운 외모와 엄청난 크기 덕분에 이 토끼는 축제 관람객들 사이에서 가장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호프만은 중국 신화에서 등장하는 창어라는 절세미인의 친구인 토끼를 본따서 이를 만들었으며 중국에서는 이 같은 배경을 고려해 이 토끼에게 옥토끼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토끼를 밤에 찍은 사진을 지금 보고 있는데 달에서 방아를 찢다가 너무 힘들어서
잠시 휴식을 취한
잠시 기절한 거예요.
네, 지구에 놀러 온 게 아닐까 싶네요.
네, 그리고 다음 작품을 보실게요. 다음 작품을 보실 텐데요. 이 작가가 만든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 러버덕이라는 작품을 볼 건데요. 일단은 나라님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게 우리 생활 가까이에 이렇게 예술 작품이 가까이 있었네요. 우리 많이 보던 그 욕실에서 갖고 노는 그 오리, 고무 오리 정말? 장난감 모양이에요. 그게 우리 욕실에서 보던 것이 강에서 배만한 크기로
배보다 더 크지 않나요?
배보다 더 크게 지금 다리 위로 올라와 있는데 엄청 커다란 진짜 크기의 오리가 있네요. 정말.
도시를 배경으로 도시에 있는 어떤 강인 것 같아요.
근데 배경은 배경은 굉장히 도시적이고 회색 빛의 약간 현대적인 느낌인데 딱 그 사이에 노란 토끼 노란 오리가 있는 게 굉장히 합성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저 실제 모습의 사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이 사진은 뉴욕 타임즈에서 2013년 세상을 가장 경악해한 사진 중 하나로 뽑힌 사진인데요. 이 러버덕의 크기는 무려 16.5m나 된다고 하네요. 가장 유명한 이 작품은 이 고무오리는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독일, 벨기에 등 곳곳에 설치되었고 크기들도 5m에서 26m까지 이르기에 제각각 다르다고 하네요. 가장 큰 게 26m. 네, 작가분이 한 말이 고무오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어떤 경계와 의도도 가지지 않고 있다. 고무오리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긴장을 해소하고 아픔을 치유하고 시위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작품이 너무
귀여워요.
엄청나게 크고 귀여우니까 이 작품이 전시될 때마다 그 도시에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걸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드는 거죠. 러버덕이 나타날 때면은 그 도시에 사람들이 매번 모아두고 저기 보통은 저희 강가에 전시가 되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미니 러버덕을 뭐 거리에 이렇게 전시를 한다거나 러버덕 아트 상품을 판다거나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호응도 엄청 좋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 러버덕이 비닐로 된 풍선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가끔씩 돌발 상황을 일으키는 거예요.
터지나요? 바람이 빠진다.
다음 사진을 볼게요.
죽어가고 있네요.
바람이 빠져서 강 위에 이렇게 반쯤 잠겨 있는 오리의 모습이 보이네요.
네, 그리고 진짜 웃긴 사진이 있는데요.
아, 러버덕이 죽어서 가죽만 남았어요. 아, 나 이거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사진 설명 한번 해줄게.
러버덕이 정말 풍선이 바람이 모두 빠진 풍선처럼 납작하게 이렇게 바람이 모두 빠진 채로 강 위에 둥둥 떠다니는데 그거를 기중기를 통해서 끌어당기니까 그냥 천을 그 들어 올리는 것처럼 그 형체를 전혀 알아볼 수가 없게 흐느적거리고 있어요.
그쵸. 예, 아무래도 이게 비닐로 된 풍선이다 보니까 해프닝이 많잖아요. 뭐 그 다리 사이를 통과하다가 다리 밑에 저렇게 끼이기도 하고 애가 끼인 거예요. 저거 일본에서 그랬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디가나 또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늘을 가져와서 막 러버덕을 찌르는 사람들도 있고 뭐 간혹 뭐 저렇게 바람이 빠져가지고 납작해지는 경우도 있고 죽어 있는 사진도 보이고요. 근데 이거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보니까 사진에 달린 그 리플들이 되게 웃기더라고요. 기사들이 뭐
그런가요?
러버덕이 조류 독감에 걸려서 저렇게 죽었다. 빨리 케어를 바란다. 그리고 저게 또 매번 중화권에 갈 때마다 저게 바람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저런 다양한 해프닝들 보면은 정말 즐겁죠. 한강에 저런 게 나타나서 갑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바람이 빠져 있는 거야.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SNS에 사진이 정말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그쵸. 어릴 때 좋아했던 그렇게 귀여운 인형들이 딱딱하고 차가운 도시에 엄청난 크기로 나타나면 조금은 좀 경악스럽기도 하지만은 또 어릴 때로 되돌아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 것 같고요. 좀 정말 유머 감각과 해피한 기분이 넘치는 그런 작품들이 아닐까 싶어요. 작가분 이거 말고도 뭐 지푸라기로 거대 수달을 만든다거나 나무와 로프를 이용해서 풍선 펭귄을 만든다거나 아무튼 뭐 그런 형태로 해서 동물들을 계속 크게 완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진 않는구나. 그냥 그렇게 사람들한테 행복한 기운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예술 작품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보면서 예술가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별로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을 줄 수 있고 심어줄 수 있다는 게 참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작가분이 최근에 나무로 만든 하마를 만들었어요. 영국 런던에 9월 28일까지 전시를 한다고 이야기를 뉴스를 봤거든요.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요. 러버덕도 언젠가 우리 한강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올까요?
왔으면 좋겠네요.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즐거운 작품을 가지고 왔어요.
네, 너무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진들이에요. 너무 재밌네요. 오늘 소개해 주신 프로렌테인 호프만 작가의 작품들 재밌게 봤고요. 그럼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인가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니님이 소개해주신 지브리 스튜디오 전 프로렌테인 호프만에 관해서 잘 들어봤고요. 오늘 두 분이 소개해주신 작품들,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들이나 아니면은 그 호프만의 작품들 모두 우리들의 동심을 자극하고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작품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할게요.
아, 그리고 끝나기 전에 제가 잠깐 블로그 공지해드릴게요. 블로그 주소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blog.naver.com/lbcart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저희 순위가 많이 떨어졌는데 아니, 저희 보니까 순위가 생각보다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속상해서 리뷰 좀 적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힘이 많이 날 거예요. 네. 구걸에.
저희 침대의 미술관이 저희 트위터로 청취자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들어가고 계신가요?
아니, 가끔씩 멘션이 오긴 와요. 그래서 방송 잘 듣고 있다고 전에 전시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매번 다 보고 있으니까 멘션 주시면 저희가 뭐 이상한 이야기라도 좋으니.
그리고 침대의 미술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상한 풍문이 돌고 있는데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 누가 그래요?
모르겠어요. 제발 계속해주세요. 뭐 이런 리뷰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사라지는 게 아닌가 불안해요. 뭐 이런 리뷰들. 사라지지 그건, 않습니다.
아, 그건 아니고 아마 저희가 진희 언니도 회사를 다니고 그쵸. 저희가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방송 녹음하고 편집하는 것도 좀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방송을 옛날만큼 예전에는 소장님이 좀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꾸려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방송을 매번 정기적으로 올리는 게 좀 되게 많이 어려운 일이 됐어요. 그래도 저희가 아무래도 이렇게 하려고 계속 지속하려고 하는 거니까 방송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네. 네. 트위터나 아니면 저희 블로그 많이 찾아주시고요. 네. 오늘 침대 위 미술관 47화는 이쯤에서 마칠게요. 다음 주에 봐요. 안녕.
바이바이.
당신 삶의 비타민C, LBC 언제나 당신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LBC 방송국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